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47번 메시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은혜를 암 할례로 확증된 하나님의 언약 확증된 하나님의 언약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확증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엄중하게 다루시는 기록인 17장을 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받았음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으며 이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 그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언약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씨를 낳기 위해 하가를 수단으로 육신을 사용하라는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라의 제안, 하갈의 수단, 아브라함이 육신을 사용하여 이스마엘을 산출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사라지심. 아브라함은 육신을 사용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한 그분의 경륜에 의하면 그것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17장의 첫 구절과 16장의 마지막 구절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이 두 장 사이에 13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며 이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생활에 관한 기록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는 86세였으며 그로부터 13년 후 곧 그가 99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 곧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았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은혜를 알기를 배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기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활하기 시작한 후에 한 가지 실패를 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부족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거기에서 아내를 희생시킬 계획까지 했습니다. 인간의 관념에 의하면 이것은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 하갈을 이용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 하갈을 이용한 것을 애굽으로 내려간 것보다 훨씬 더 싫어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좋지 않았지만 이것은 그가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 육신을 사용한 것만큼 하나님께 심각한 죄는 아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외적인 실패였지만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 하갈을 취한 것은 내적인 실패였습니다. 내적인 실패는 더 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환경에 연결된 것만이 아니라 생명에 연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 하갈을 취한 것은 옳고 그름이나 죄를 범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 행하는 것은 다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일은 모두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서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에 의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행하는 모든 것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자아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의 천연적인 자아는 죄보다 더욱 더럽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죄는 불결한 것이지만 우리의 천연적인 자아만큼 하나님께 모욕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천연적인 자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천연적인 자아로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 미움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자백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이 형제를 천연적인 자아로 사랑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죄는 다만 하나님의 의로움만을 모욕하지만 천연적인 자아는 하나님 자신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에 의해 살고 일하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 곧 우리의 천연적인 자아에 의해 행할 때 우리는 그분을 제쳐놓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 우리는 천연적인 자아가 하나님 자신을 대적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나 거룩함을 대적할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대적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 안에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천연적인 힘에 의해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자녀를 낳기 위해 자신의 천연적인 힘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천연적인 행함보다 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자아에 의해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모욕적인 것입니다. 하가를 취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인 사라도 이 일이 아브라함을 도와 씨를 낳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아브라함이 늙었고 자신은 기능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자녀를 낳기 위해 애굽 여종인 하가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모욕적인지를 몰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부르심 받은 사랑하는 자에게서 13년 동안 사라지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을 외면하신 것 같았으며 그에게 말씀하기를 거절하신 것 같았습니다. 성경은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16장의 마지막 구절과 17장의 첫 구절에서 우리는 다만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음을 알 뿐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13년은 낭비된 세월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천연적인 자아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늘의 기록에서 그 기간이 상실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충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완전함. 창세기 17장 1절은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모든 것을 충족케 하는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모든 것을 충족케 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 그의 완전케 됨을 요구하셨음을 봅니다. 16장을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고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그분 앞에서 행할 것과 완전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전에는 그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않았으며 뭔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함과 완전해짐을 고찰하기 전에 우리는 17장에 있는 하나님의 칭호인 모든 것을 충족케 하는 하나님의 의미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칭호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은 강한 자, 능한 자를 뜻하고 샤다이는 가슴, 유방, 곧 모든 것을 충족케 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엘샤다이는 유방을 가진 능하신 자, 곧 모든 것을 충족케 하는 공급을 가진 능하신 자를 뜻합니다. 유방은 젖을 내며 젖은 물과 무기질과 많은 비타민과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충족케 하는 공급입니다. 그러므로 엘샤다이는 모든 것을 충족케 하는 능하신 자를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전형적인 자아에 의해 행할 때 공급의 근원을 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모든 것을 충족케 하는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유방을 가진 능한 자이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느냐? 이 유방으로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냐? 이 유방으로 오라. 너의 공급의 근원은 전연적인 자아가 아니라 유방을 가진 능한 자 곧 나이다. 나는 너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과 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충족케 하는 자이다. 내가 근원이다. 너는 근원이 아니다. 너는 스스로를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는 공급의 근원인 나에 의해 살아야 한다. 17장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나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에 관한 14장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유방을 가진 능하신 자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적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당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너의 방패요 보호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전형적인 자아에 속한 일을 행한 후 곧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어떤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유방을 가진 능한 자, 곧 엘샤다이다. 너는 스스로를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는 내가 너의 공급임을 깨달아야 한다. 유방은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주지 않고 우리의 공급으로 안에 들어오는 젖을 줍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반드시 젖으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씨를 낳기 위해서 당신의 힘을 강화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씨를 낳을 수 있도록 그분의 젖을 만지기 원하며 그분 자신에 속한 것을 당신 안에 넣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신약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칭호를 결코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지금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방을 가진 능하신 자의 공급을 받음으로써 지속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신성한 유방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대적에 대한 방패의 보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씨를 산출하기 위한 유방의 공급입니다. 이것은 나쁜 직장 대신에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급하는 것이며 이 공급을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자녀를 계속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어떤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성한 유방을 가진 능하신 자에게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분의 유방 아래 있으며 모든 것을 충족케 하는 공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충족케 하는 능하신 자입니다.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분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그분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 자신과 그분의 유방의 공급을 계속해서 누린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충족케 하는 신성한 유방의 공급을 누림으로써 그분 앞에서 행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뜻은 거룩한 자 앞에서 무서워하며 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충족케 하는 유방을 가진 능하신 자는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분의 공급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그가 선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부족했음을 뜻합니다.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 없이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완전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없을 때 우리는 무언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완전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부족하며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 완전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가정생활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가정생활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결혼생활 안에 계시지 않다면 그 결혼생활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완전함이 없습니다. 가령 당신의 손에 손가락이 네 개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것은 좋은 손이지만 엄지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손은 엄지손가락이 더해짐으로써 완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의 손에 엄지손가락이 더해질 때 그 손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그분을 누리는 것이며 완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완전함은 하나님 자신임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당신이 아무리 선하고 완전하더라도 당신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완전케 하는 요소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 안에는 완전케 하는 요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안에 더해져야 합니다. 만일 그분이 우리의 생활 안에 더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활은 불완전하고 말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모든 것을 충족케 하는 능하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충족케 하는 능하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완전할 이유나 핑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모두 하나님 자신입니다. 당신에게 강함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강함입니다. 당신에게 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충족해 하심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가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은행의 많은 예치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해서 완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생활과 일에 있어서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충족케 하는 능하신 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연적인 자아나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항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충족해야 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성질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왜 우리는 그 당시에 화를 냅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성질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순간순간 당신의 성질을 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당신의 성질은 극복될 것입니다. 모든 불완전은 한 가지 원인에서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충족해 하시는 능하신 자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마치 전원에서 끊어져서 작동하지 않는 전기기구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자신을 두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되는 길입니다. 내가 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17장 1절을 읽었을 때 나는 자신이 완전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자비와 겸손과 인내와 사랑과 다른 많은 미덕과 속성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과 인내와 겸손과 자비와 내게 부족한 다른 미덕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받기 위해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음을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17장 1절을 읽을 때마다 나는 완전하게 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우리의 생활 안에서 완전케 하는 요소는 하나님 자신이며 내 안에 하나님이 더해질 필요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기껏해야 내 손가락뿐이며 우리에게는 엄지손가락이 없습니다. 우리가 네 손가락으로 일을 하기 위해 아무리 많은 훈련을 해도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엄지손가락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이 완전하게 되려면 엄지손가락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름이 바뀜. 이제 우리는 이름이 바뀜을 봅시다. 17장 5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높여진 아비를 뜻하고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비를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높은 아비였지만 많은 무리의 아비, 곧 열국의 아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7장 5절에서 그의 이름은 높여진 아비에서 많은 무리의 아비로 바뀝니다. 히브리어로 아브람이란 이름은 영어의 ABRM으로 대표되는 네 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됩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알파벳 H가 추가되어 구성됩니다. 이것은 네 더하기 하나를 의미합니다. 넷은 피조물의 숫자이고 하나는 창조자의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네 개의 손가락과 한 개의 엄지손가락이 완전한 손을 구성하듯이 사람의 하나님을 더할 때 완전함이 됩니다. 넷 더하기 하나는 책임의 숫자인 다섯이 됩니다. 숫자 4인 우리가 아무리 좋더라도 여전히 숫자 1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책임을 지는 숫자 5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꾼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이전에 아브라함은 다만 더해진 하나님이 없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내 더해짐으로써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했습니다. 한 개의 특별한 글자가 네 글자에 더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더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케 하시는 요소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해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완전함입니다. 인격은 그 사람의 이름의 실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뀐 것은 그의 인격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원래의 이름은 높여진 아비를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를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되게 하시려고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높여진 아비가 아니라 많은 무리의 아비이며 높여진 개인이 아니라 확장된 사람, 곧 그의 확장인 많은 무리를 이룬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많은 무리의 사람이 필요하셨으며 이를 위해서 그분에게는 낳는 아비가 필요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종류의 영성을 추구하면 할수록 그들은 메마르고 씨를 낳지 않는 개인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성을 추구함으로 높아지는 것보다 씨를 낳음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름, 곧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야 합니다. 높여진 아비가 많은 무리의 아비로 바뀌어야 합니다. 높은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많은 무리를 낳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영성을 추구하는 자아가 끝나야 합니다. 우리는 높은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확장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종류의 자아까지도 끝나야 합니다. 17장 15절에서 우리는 사라의 이름도 바뀐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사래는 나의 왕녀라는 뜻이고 사라는 왕녀라는 뜻입니다. 왕녀 앞에 있는 나에는 좁음을 나타내고 왕녀는 넓음을 나타냅니다. 사래는 열국의 어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은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17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해질 때 우리는 길어지고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완전할 뿐 아니라 좁아집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 안에 더해지지 않는다면 당신이 형제자매이더라도 좁은 형제자매가 됩니다. 만일 당신이 안에 하나님이 더해지지 않은 남편이라면 좁은 남편입니다. 만일 당신이 안에 하나님이 더해지지 않은 아내라면 당신은 좁은 아내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넓힐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넓은 관점과 생각, 넓은 마음, 넓은 영을 가진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당신에게는 당신을 넓히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더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내 관심, 내 유익, 내 장래, 내 생명 성장, 내 주님 추구, 교회 집회에서의 내 기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히시지 않으면 우리는 남을 관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왕녀라는 나의 이름은 왕녀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은 나의 날, 이것은 나의 집, 나의 시간, 나의 이것, 나의 저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해지면 우리는 즉시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될 뿐 아니라 열국의 왕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좁은 인격을 넓히기 위해 우리 안에 더해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왕녀에서 왕녀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영성의 좁은 관념에서 넓고 일반적인 영성으로 곧 더 이상 나의 왕녀가 아니라 남을 관심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씨를 산출하는 열국의 어미가 되는 영성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씨를 산출하고 다른 사람들을 관심하고 많은 무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새 사람 안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옛사람과 천연적인 사람이 끝남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무리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확장된 사람과 확장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넓고 일반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로 확증된 언약. 우리 안에 하나님이 더해짐으로써 넓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할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은 창세기 17장에서 할례에 의해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단번에 언약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다시 확증할 필요가 없었지만 아브라함 편에서는 확증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에 대해 신실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 전형적인 힘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 하갈에게 전형적인 힘을 사용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할례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할례의 영적인 의미는 육신을 벗는 것이며 자아와 옛사람을 벗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육신, 곧 옛사람을 벗는 것이지 죄를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할례는 죄를 처리하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와 함께 못 박히고 장사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당신의 자아를 끝내고 육신을 끝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육신을 사용했지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그의 육신이 베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는 그의 전형적인 힘이 활동했지만 창세기 17장에서 그의 힘은 끝나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할례입니다. 오늘날에도 문제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전형적인 힘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와 힘, 우리의 옛사람과 옛차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됩니다. 이 차아, 이 옛사람은 끝나야 합니다. 그것은 할례되어야 곧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나는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기쁜 소식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못 박혀야 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못 박혔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보아야 하고 인정해야 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 힘을 가진 천연적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모두는 옛사람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고 생활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선포하고 이 사실에 따라 산다면 부활의 하나님이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즉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될 길을 얻으십니다. 할례는 믿음에 의한 칭의의 표시요 인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표시를 무시합니다. 비록 그들은 믿음에 의한 칭의를 깨닫고 선포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그들에게는 자아가 끝났다는 표시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자아가 끝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에 의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의 생활은 당신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표시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가령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인 내가 여전히 자신에 의해 살고 행동하고 일하며 자신에 의해 모든 것을 행한다 합시다. 만일 그런 경우라면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임을 남이 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는지조차 의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자신을 제쳐놓고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취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형제가 여기 있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아가 끝난 생활의 칭의에 대한 표시요 인입니다. 할례에 의한 언약의 확증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씨와 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려면 우리에게는 씨와 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씨와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할례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6. 자아, 옛사람이 끝날 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삭을 낳을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할례는 항상 제8일에 행해졌습니다. 제8일은 새로운 주의 첫날이었으며 부활 안에서의 새 출발 또는 새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는 부활 안에서 새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거절하고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는 즉시 부활 안에서 새 시작을 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에 결혼했더라도 못 박힌 생활을 오늘 시작한다면 당신의 결혼 생활은 부활 안에서 새로 시작될 것이며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할례가 있을 때마다 제8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이 언약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1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것은 오늘날에도 사실입니다. 만일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교회 생활로부터, 신성한 유방의 공급으로부터 끊어질 것입니다. 기꺼이 할례받기를 원치 않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함으로부터 끝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모든 것은 오직 한 가지, 할례, 곧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함에 달려 있습니다. 약속된 이삭의 출생. 17장 15절부터 21절에서 우리는 이삭의 출생에 대한 약속이 전보다 더 분명해진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삭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었고 그의 모친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약속이 더욱 분명해졌음을 아는 것입니다. 앞의 장들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실 것이며 아브라함은 씨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씨가 사라에게서 나올 것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씨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씨는 이삭이며 사라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음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이 늙고 사라의 기능이 끝난 후에 씨의 출생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이 늙고 사라의 기능이 끝난 후에 분명하게 확증되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라, 나는 100세이고 당신은 90세요. 나는 죽어가고 있고 당신은 기능이 끝났어. 우리는 둘 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방을 가진 능하신 자가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하시기 위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100세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은 전능하신 자, 곧 모든 것을 충족해 하시는 분으로 하여금 그분이 좋아하시는 모든 것을 내게 먹이고 공급하게 하는 최상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젖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내게는 아직 내 방법과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100세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미 100세가 된 것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100세가 되어야 하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 메시지를 읽은 후에 당신은 100세인 것처럼 가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룻밤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여전히 어느 정도인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충족케 하는 능하신 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충족케 하는 유방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형적인 힘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문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후에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이삭이 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출생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의 결과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문의 결과였음을 의미했습니다. 18장 10절과 14절에서 우리는 이삭의 출생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때에 아브라함에게 돌아오신 것에 기인했음을 분명하게 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그분의 은혜로운 방문은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으로 그를 먹이고 공급하심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기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유방이 되셔야 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천연적인 존재 안에 있는 어떤 요소에 의해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성한 처통에서 나온 모든 것을 충족케 하는 하나님의 공급에 의해 태어났습니다. 육신에 의해 산출된 씨인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거절당함. 육신에 의해 산출된 씨인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능력이나 전연적인 자아에 의해 하는 모든 일은 항상 하나님께 거절당할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거절당할 것입니다. 전연적인 자아나 옛사람에 의해 살고 행하고 일하는 것은 모두 철저히 거절당할 것입니다. 그들의 천연적인 선함까지도 하나님께 거절당한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연적인 자아, 천연적인 힘, 천연적인 능력, 천연적인 사람에 의해 행하는 모든 일은 선하든 악하든 다 하나님께 거절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태어난 이삭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세움을 받음. 신성한 유방에서 나온 공급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태어난 이삭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은혜의 공급에 의해 그분에게서 산출된 씨만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에게서 나온 것만을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나 천연적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우리가 은혜의 공급인 신성한 유방으로 체험하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참된 씨로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의 이스마엘은 거절당했지만 우리의 이삭, 곧 그리스도는 세우심을 받았고 또한 세우심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그분 자신에게서 나온 어떤 요소를 우리 안에 전달하여 우리의 공급이 되게 하신 것이며 이 공급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삭을 낳는 바로 그 요소가 됩니다. 부르심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 창세기 15장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은혜를 아는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15장, 16장, 17장에서 이것을 밝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으로 취할 수 있도록 신성한 하나님 자신에 속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이삭을 산출하기 위한 그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 육신, 천연적인 힘, 천연적인 사람, 옛사람은 끝나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